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다음 주만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이 일곱 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계명을, 일곱 개 계명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16절이에요. 뭐겠어요? 예. 제일 짧은 구절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일곱 개 성경 구절을 요거를 이 이번 기간 동안에 좀 모두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좀 많이 한 뭐 10절, 일곱 구절 이렇게 외우고 싶은데 어느 게 제일 좋을까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짧더래요. 여기 아주 짧게 돼 있고 외우기도 쉽고 익숙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꼭 외우세요. 이거 뭐 길지도 않잖아요. 아마 이것만 딱 외워도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이 뭐겠어요? 오늘 계명이?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금방 시작하는 이 초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거든요. 첫 번째 편지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금방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더군다나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후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첫 이 신앙생활의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거의 다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자, 이 기초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도대체 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성도입니다. 이걸 느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놓고 구별해놨으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택해놓은 우리와 항상 영원히 늘 동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뭔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더니 가지고 왔구나 이것이 감사한 줄 알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지 말로만 감사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감사란 말은 하나님께 뭐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할 거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바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또 뭐냐면 우리가 읽고 듣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과 말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거의 다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독 읽으셨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운데에다가 성령과 말씀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골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잘 살펴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져라 이 말이에요. 야, 이 성경에서 너무 좋은 말이 나와요. 아, 이제 골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좋은 걸 가져야 되겠구나.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지금 고통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모든 걸 잘 살펴가지고 좋은 거 골라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는데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요. 이 말씀에 충실해서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하죠? 사과를 고르는데, 옆에 치지 마세요, 잠깐만. 사과를 고를 때 막 다 뒤집어가. 뒤에 있는 사람이 보든 말든 막 골라가지고 참 모든 걸 살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갖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자리를 놨는데, 야, 우리 뭐 야외에 가면은 여기 자리 제일 좋은데 골라가지고 거기서 우리 딴 사람들 못하게 막 망쳐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막 너무 잘 지키는, 이게 그런 말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좋은 것만 막 골라가지고 그것만 가지라는 이런 말씀을, 세속적인 말씀을 써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런 뜻이 절대 아닌데, 그런데도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 할 때 보면 이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잘 살펴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뭔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를 잘 살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 그래 맞아,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흔히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절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이 예언을 할 때 무조건 성령께서 역사한 예언이라고 막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예언을 다 따져보고 시험을 해서 가려가지고 그중에서 받을 만한 좋은 말씀, 예언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거의 뭐 대다수가 한 80, 90%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그 많지도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걸 갖다가 다 따져가지고 니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좋은 말씀만 듣고 안, 해당 안 되는 예언은 포기하고 그 사람, 그럼 포기되는 거짓 예언을 한 사람 어떻게 버리나?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서 믿는 지금 20세기,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까?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걸 막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C.S. 루이스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그때 뭘 하고 있었냐?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딱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문학이 도대체 구원을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문학 교수 옥스퍼드 아니라 옥스퍼드 더한 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구원을 얻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범사해라 좋은 것을 취하라 하니까 사람들 성도들이 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생업 그만 포기하고 뭐 하는 주의 일한다고 교회만 와 있고 선교사 되고 목사님 되고 야 뉴욕에도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까지 아유 권사님 장로님 이랬는데 까딱 잘못하면 목사님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꼭 몇 달 만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니 장로님 했다가 씌우고서 나도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무슨 뭐 큰 대단한 건지 하여튼 이게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면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걸 고백하면서 혼자 얼마나 강연할 때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걸 강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천만에 한국에 목사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공평한 것이에요. 그 세상이 필요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감히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자리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베드로하고 옆에 같이 나란히 앉는다면 천국에 가면 같이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등하고 평등 우리가 모두가 자유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것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범사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분별력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해야려라 이 말은 분별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는 믿는 자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범사에 헤아려라는 거죠.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럼 뭘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 범사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성도가 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어디 가고 무슨 말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 있겠나? 뭔가 중요한 일, 소중한 일, 유익한 일 그리고 뭔가 남에게 덕이 되는 일. 이런 거는 좀 분별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아무렇게나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뭐 특별하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헤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성도라고 된 이 성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반드시 분별되어야 돼. 어떤 순간에서도 분별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헤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헤아려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가 되면은 과거에는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택하셔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1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분별해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분별해 살려는데 어떻게 보면 뭘 분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성도는 뭐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뭐 사업자 교회 나와있는 이런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성령을 통해서 부르셨어.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부름이 뭘까요? 왜 불렀을까? 그럼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우리가 범사에 막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그럼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불렀다. 그건 한 50점 정도 맞아요. 뭐 100점도 되겠지만 저는 50점밖에 안 줍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른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또 딴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엇,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만 범사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따져볼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를. 그렇게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돼 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구별된 자들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따라하지 마라. 이 세대에서 하는 짓을 그게 뒤떨어질까 봐 그걸 쫓아가지 말고 이 세대가 하는 일을 앞서가가지고 마치 선구자처럼 하지도 말고 이 세대에 같이 어울려야만 그들과 동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런 뜻이 뭘까?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뭘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분별하라. 범사에서 그렇게 해서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걸 따져보고 그 일을 헤아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고,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나 기뻐하심이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위대한 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성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자꾸만 분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치 않고 있어요. 여기서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하는 이 헤아려라는 말이 도끼맞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짜 동전하고 가짜 동전 또는 금속을 갖다가 재련을 해서 완전히 걸러내서 새롭게 정말 아주 순전한 그런 금속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 재련의 작업을 바로 헤아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조사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참인가를 헤아리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련하고 조련하고 계속해서 정말 뭔가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경험, 지식, 철학, 우리 가치관,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기쁨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헤아렸고 그것을 선택,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좋구나 해가지고 우리는 선택했어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류가 멸망이 됐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류가 죄악에 빠졌던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우리 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이죠. 그들의 타락이 바로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의 말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지 아는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는 것이었거든요. 뱀이 유혹할 때에 이 여자인이 보았던 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먹을만하다는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먹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있어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뱀의 어떤 꼬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가 생각했던 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 이 세상의 것을 쫓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아하는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이 세상 살면서 자랑거리 되는 것.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좀 많아. 그런 것이 우리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목사고 장로고 뭐 많은 성도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건물 크고 막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고 싶다. 사람 많은데 다니고 싶다. 요새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큰 교회들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어느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죠? 네, 여의도에 있는 교회 하나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두 주 전에 그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 2,500평 되는 주차장을 매각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팔아버려야 돼. 돈이 없어서.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제일 많을 때는 한 4억 불 정도 됐어요. 1년 예산이. 근데 뭐 요즘에 와서는 좀 사람,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분리해가지고 한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교회 예산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2억 달러 수준인데 이 2억 달러가 1년 예산인데 팬데믹 때문에 거의 10개월 가까이 순복음 교회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너무 기뻐하는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재정이 막 급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1년간 예산이 2억인데 들어갈 돈은 많고 선교되고 다 해야 되니까 못 내니까 주차장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작자가 나타났어요, 벌써. 그래서 팔아요.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건물 가장 멋있게 지은 뭐 서초동에 있는 S교회. 그거는 교회가 5억 달러짜리 아니에요. 지은 지 몇 년 안 돼요. 모계지, 우리 말하는 모계지.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문에 아무리 많아봐야 한 번 주일에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이다는 게 1,000명도 못 모여요. 여러분, 1,0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가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명일동에 있는 뭐, 무슨 M교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8층짜리 교육관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뉴욕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건물 짓는데, 건물 짓겠다 하는데, 이런 데 전부 타격을 입습니다. 교회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참,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그런 교회 보태가지고, 빚을 좀,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분별을 해야 되냐? 세상의 것으로 이때까지 분별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안목의 정욕 같은 거, 보기 좋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교회를 천만의 말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오셨을 때 어디에 사셨어요? 회막을 지으라고 회막에 있었어요. 그 회막 크기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회막이 말이죠. 너무 작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는 요 강대상 요만해요. 요거 넣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작은 회막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규격이 바로 그게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큰 성전을 짓고도 그가 꼭 기도한 것이 뭐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지은들 이것이 어디 합당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아무리 크게도 되는 게 아신데 우리는 교회가 이때까지 그런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헤아리는 방법이 틀렸어요. 헤아리는 수단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이 팬데믹의 세대는 정말 우리에게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게 하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럼 헤아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헤아릴까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온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나 자신의 기뻐하시는 것, 자신이 원하시는 것, 바로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뜨겁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말씀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 생각이나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양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성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야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야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는가, 내가 구원을 얻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범사에 헤아려야 하니까,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농담에는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뭐 거북이 교인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거북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이제 성도들을 얘기할 때 당신은 거북이 교인입니다, 터틀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요? 여러분, 자, 터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야, 이게 미국 교인들이 흔해. 우리가 이게 말이 왜 나왔냐면 이거예요. 새는 말이죠, 새들은 구이를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 생리적으로 뭐 12일 정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저기 개 있죠. 개들은 한 20일을 굶어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죽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500일 동안 안 먹고도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을 무슨 성도라고 한다고요? 거북이 성도라 한다는 거예요. 자, 거북이 성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난 500일은 아니고 한 400일 정도는 난 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헤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사에 이렇게 시험을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에서 들리는 것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비로소 좋은 것이라,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바로 그래요. 여기서 좋다, 좋은 것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이제 히랍 시대죠, 동전을 이제 만들어서 화폐를 돌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화폐, 가짜 화폐를 만들어서 막 돌려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이 미디어가 발달돼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사진만 찍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저 시골에서 돈을 갖다 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생 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화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짜 화폐와 진짜 화폐를 구별해내는 이 화폐 환전상들이 있어요. 돈을 바꿔줄 때 그걸 딱 보고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가짜를 들고 오면 진짜로 이렇게 바꿔주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좋은 것이란 진짜 참 화폐를 바로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초대 교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폐, 진정한 화폐 환전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화폐가 뭔지를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분도 있어요. 자, 좋은 것을, 위조 화폐가 아닌 좋은 화폐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고 너무나 세상에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가치나 기준을 흐러뜨려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잘 헤아리고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만들잖아요. 지폐 100달러짜리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를 감별하는 화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화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100불짜리 가짜를 가지고 또 뭐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은. 근데 그 감별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100불짜리 화폐를 딱 놓고 이걸 가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요. 감별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진짜 화폐를 100불짜리를 놓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화폐만 계속 조사를 합니다. 진짜를 놓고 가짜는 보질 않아요. 진짜만 놓고 이거 진짜를 1년 동안 보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진짜를 보면 나중에 가짜 딱 보면 구별할까요? 못 가요. 진짜를 한눈에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별사를 교육시키는 방법. 진짜만 보게 되면은 진짜만 계속 보니까 그게 눈에 익어지고 그것만 알게 되고 그것만 화폐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다른 걸 넣으면 이거 틀리는데? 이거 가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좋은 걸 알 수가 있다. 미국 사람들의 그 제도가 제가 보기엔 너무 우리 같으면은 좀 가짜를 이렇게 쫙 놔주고 이런 것이 가짜인데 잘 봐두세요. 이게 가짜입니다. 이거 전부 위조입니다. 야, 요거는 색을 이렇고 요거는 칼라가 이렇고 요거는 글씨가 틀렸고 이런 걸 잔뜩 내주면 이 사람은 온통 가짜만 봐요. 그럼 진짜가 와도 요거는 뭐가 틀렸을까?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만 보게 주니까 참된 진짜 화폐만 보여주니까 가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내가 봐왔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지켜봤, 내가 검사했던 거, 그리고 내가 계속 관찰했던 거하고 다르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 사람에게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성도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 다음 말씀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보태보겠어요.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말이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성도들. 그것의 핵심 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 말씀을 없인 여기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시험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과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성령 말씀 이게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바로 소멸되지 않는 성령, 불타오르는 성령과 너무 말씀을 존귀 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은 궤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말씀을 다 잘 안 읽으니까 누가 뭐 궤도에 떠났는지 없는지 누가 뭘 잘못됐는지 우리가 피창 안에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따른 사람이 있다 뭐 방언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말씀이나 성령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만약 떠나낸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저만치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찬찬하게 살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내게 지금 뜨겁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이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달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읽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 항상 기뻐하라 목소리 탁 깔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고 낭송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말씀의 감동 때문에 눈물도 나고 기뻐도 하고 확신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용기도 생기고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도 갖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 것이. 내가 말씀을 놓는 순간 그리스도도 우리를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한순간에 듣는다. 한 방에 가면, 한 번에 훅 가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우리 믿음의 말을 전부 다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시험하여서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좋은 것을 따르십시오. 지금 바울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도니까 너희들이 달라졌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범사에 정말 모든 일에 헤아려서 말씀으로 헤아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은 범사를 헤아려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성도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단 한순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놓는 순간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